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33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함께 또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의 숫자로 우리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뉴젠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중보기도 팀원분들, 모든 사역팀장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던 간증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청중이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적대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방금 전까지 뭐 바울을 오해하고 린치하려던 사람들인데 로마 군의 힘에 의해서 간신히 지금 막 억제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바울의 간증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말하는 것이란 어제 본문의 21절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실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악성 루머 때문에 다들 흥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 선교로 보내셨다고 말하니까 너무나 다들 화가 났어요.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 선교 문제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무섭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뭐 쉽게 말해서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말의 폭력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미 말로는 바울을 수백 번이 넘게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참 말이 폭력적이에요. 싸나워요. 그죠? 유대인들도 지금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와 이런 증오심이 이게 말로 항상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또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격렬하게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독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인간적인 그 반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는 자는 이 마귀가 마음문을 딱 닫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막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적이 많았거든요. 무엇이 죄 없는 예수님 또 바울을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이들을 흥분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예리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어두움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섭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한포 사격이 퍼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사탄이 비명을 지르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게 묶여있는 한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음해하던 사람들, 집단 폭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바울이 왜 끝까지 한 번 더 간증 설교를 했겠습니까? 한때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간증을 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사나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가야만 했어요.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길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사역을 하기에, 유대인 사역을 하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오기 전에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잘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해 주신 콜링, 사명이 달랐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항상 섬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이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있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고 유대인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역의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천부장은 헬라어밖에 모르죠. 바울이 히브리어로 한 설교 내용이 뭔지 못 알아들었는데 설교를 들은 청중이 막 흥분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기겁을 했습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혹시나 해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것인데 설교 듣고 나서 청중이 더 흥분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중죄를 지었나 싶어서 채찍질을 해서 고문을 해서 좀 자백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채찍질이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이 로마군의 채찍질은 이 가죽끈에다가 쇠조각을 끝에다 매단 아주 매서운 채찍이기 때문에 한번 팍 등을 휘감은 다음에 쫙 뽑아내면은 막 살이 찢겨 나가고 뼈가 부러질 정도의 무서운 채찍질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러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암행어사 마패 꺼내듯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딱 밝힙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당시에서 정말 양반 상놈 가리는 것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범죄자를 다룰 때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인권을 완전히 차별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정확하게 재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가혹행위도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정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무죄하다고 인권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는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죽도록 때려서 없는 죄도 토설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로마 시민은 그런 무자비한 일에서 일단 보호를 받았어요. 사형죄를 걸어서 처형을 할 때도 로마 시민권자는 빨리 고통을 줄여서 목을 베거나 하지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일은 끔찍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군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 시민권자를 존중하는 이런 로마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루면 나중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청부장이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너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물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지칭한다. 그건 사형에 정해질 수 있는,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거든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26절 있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부장은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이 아니고서는 특정한 로마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외국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그 가문에만 주어지는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 때부터는 이 시민권을 지금 뭐 미국 캐나다 투자 이민처럼 돈을 많이 주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신상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사람이죠. 천부장의 말의 속뜻은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냐?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넌 겉보기에도 초라한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돈을 주고 사거나 하는 로마 시민권자하고 나면서부터 된 로마 시민권자는 또 완전히 또 계급이 달라요. 아마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당시 훨씬 더 알아주었죠. 이것을 안 로마 병사들은 우리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바울로부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천부장도 그때부터 좀 기가 죽었어요. 29절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이제부터 후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고문부터 하려고 했으니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죠. 바울이 이 문제를 나중에 상부에 탄원하면 천부장은 꼼짝없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자기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세상 힘 있는 자들의 속성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 싶으면 한없이 패악을 부리다가도 조금만 자기보다 강하다 싶으면 또 금세 꼬리를 내리죠. 자, 바울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세상적인 스펙을 앞세우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겠습니까?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천하의 바울도 성령님 대신 세상적인 힘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물론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조건 갖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일 뿐 아니라 학벌도 있습니다. 집안에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로 바울은 평소에 한 번도 그런 걸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다 그냥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로 다니는 것을 잘 보았지만 한 번도 특별대우 요구한 적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더한 고생을 사서 합니다. 온갖 핍박과 감옥살이와 군중의 집단 테러를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고난을 당했어요. 한 번도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드러내서 핍박을 피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바울은 예수님의 메시지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오히려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갑자기 이 시점에서는 왜 천부장에게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도 안 전하고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부터 내세웠겠습니까?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여기서는 세상 명함을 딱 앞세웠어요. 채찍질 당할 것이 두려워해서는 아니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빌립보 감옥이나 1차, 3차 전도여행 때도 곳곳에서 많이 맞았는데 그때마다 로마 시민권자 명함 내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입니까? 성령께서 시키셔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오게끔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바울을 다시 여기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데려가려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돼서 고위관원들에게 재판을 받았을 경우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한 고난이다. 폭풍을 빠져나왔더니 오히려 배가 더 멀리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폭동과 로마인 군들의 개입, 로마 시민권자라는 바울의 신분 노출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싶으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게 하신 어떤 힘입니다.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도 갖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맥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로는 돈도 벌게 하세요. 때로는 어떤 위치에 앉게 하세요. 영향력을 갖게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니까 의미가 없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것만 의미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갖춰주신 그 모든 로마 시민권, 세상적인 위치나 실력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그 모르드개가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지금 이때 동족인 유대인들을 멸망해서 구해낼 수 있도록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너를 준비시켜서 이 자리에 주신 것이다. 너는 로마 시민권을 이때 써야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것은 아니죠. 은혜로 일을 하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바울도 평소에는 세상적인 로마 시민권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브레이크드루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카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바울의 세상적인 스펙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적인 명함으로 로마 시민권으로 브레이크드루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체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그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바울아 네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지금 밝혀라. 당장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평소에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다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함부로 내 자랑하라고 주신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평소에는 그걸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실 때 그것을 써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란 진짜 나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인기일 수도 있겠고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자리 어떤 인맥 그걸 총체적으로 일컫는 세상적인 힘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할 텐데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영혼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돈을 다 달러로 바꾸잖아요. 미국에서 한국 돈 원화가 힘이 없기 때문이.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이 세상에 로마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 보화로 바꿔놔야죠. 천국의 재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영혼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인맥, 로마 시민권이죠. 날 때부터 또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안 했는데도 악기를 만지면 뛰어나게 잘해요. 사업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스타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겠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 로마 시민권을 조금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은혜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서도 뭐 좀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세상 직장에 너무 많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 청년부 회장들은 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냥 회장 정도 하려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세상적인 힘,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시키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늘의 가치관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로마 시민권을 잘 다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의 로마 시민권 같은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계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나라 위에 쓸 때가 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로마 시민권이 아니거든요. 혹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 같은 거 없습니다. 뭐 나는 우리 동네 시민권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를 주셨어요. 평범해 보여도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은 옛날도 그랬지만 정말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왕따, 교사를 무시하고 대드는 무서운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막 선생님 뭐라고 하면 막 찍어대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로 담임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담임을 맡는 크리스천 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 시민권이죠. 자기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의 자리를 세상에 뭐라 하든 아이들이 함부로 얼마나 날뛰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사랑과 정성으로 목양한다는 심정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크리스천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하나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늘 겸손히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땅의 부흥은 바로 그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결정적인 때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위치, 작은 힘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